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자, 오늘도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늘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명령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그 배경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무엇보다 먼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대신 다 가져가신 것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또 다른 요구가 있다는 거죠.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율법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즉,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뿐 아니라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쁘게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안에서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이루신 것 없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 없이 순종하려는 것이라면 그 명령은 우리가 다 죽어서 심판으로 가야 함을 선포하는 명령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들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그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옥 심판으로 가라는 정죄의 메시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복음 안에서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뤄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올바로 이 명령을 비추어 보고 기쁘게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면 그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증거하는 현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속하게 된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며 드러내고 살겠죠.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모든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천국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그 천국의 삶을 살아주시고 그 형상으로 인쳐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명령도 이렇게 복음의 현실 안에서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신 것으로 이해해야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 도덕적 수준에서 좋은 가르침 알려주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부부관계일지라도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그냥 일반 은혜의 수준에 그치고 결국은 죽음과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혜의 수준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죄인들을 더욱 악하다고 하시지만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라고 주시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돌아볼 때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 말씀의 근본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25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다른 옵션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명령의 중심에도 누가 계셔야 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즉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누구 영광 드러내라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과 교회의 영원한 천국 관계를 증거하라. 그것이 반영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이 성경 말씀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듯 자기 아내에게 하라. 그때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남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걸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기쁘게 순종하여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온전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부부관계의 목적과 의미도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증거하며 남편들은 더욱 힘에 넘치도록 더욱 즐거이 자원하여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님 영광 드러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 열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망이 지금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기쁘고 간절함을 주는 말씀인가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것도 남편들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비록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천국에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그때는 남편 아내 관계가 아니라 더 완전한 형제자매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잠시 이 땅에서 그 남편과 아내 된 관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해 소망으로 기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가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명령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도. 그런데 거기에는 한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그 뒤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괴롭게 한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남편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강제로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고 아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로 인해서 때때로 자기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가는 것,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6장으로 가면 자녀들에게까지 해당이 돼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아비의 어머니의 권세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강제로 그 자녀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학대하기까지 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교회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몇몇 사람만 찔리는 게 아니고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의 보편적인 죄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남편들로 살아가요. 뭐 거꾸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아내들도 그러한 타락한 아내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남편도 그렇다는 거죠. 이분은 참 사랑으로 아담을 복종하는 것에서 실패해요. 아담도 참 사랑으로 이브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둘 다 타락함으로 그들의 관계와 교제에 그들이 타락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닮은 남편, 하나님 증거하는 아내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전혀 증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땅의 모든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며 서로를 향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사단과의 관계. 그 사단과의 세상 정욕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따라 사단의 모습을 증거해서 끊임없는 경계와 불신과 긴장과 세력 다툼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하나됨을 깨려는 죄악의 싸움이 늘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 아내의 영적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유익이 먼저고 자기만 섬겨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권세를 내세워야 하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남편의 권위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자된 자기의 권위와 힘과 큰 목소리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참 못난 남편이죠. 예수님 닮은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의 짐으로 지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시며 본이 되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남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자기 아내를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7절. 베드로 전서 3장 7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 사라의 믿음 배웠죠. 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고요. 7절은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6절인데 남편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남편에 주신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와 같이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이겠죠. 남편이나 아내나 믿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래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어떤 삶이냐?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2장 뒷부분이 전부 예수님이 본이 되어 너에게 본이 채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와 같이 고난받기까지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라. 예수님이 원리라는 거예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남편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교제를 나눌 때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래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내에 대한 지식? 그냥 아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아서 싸우지 않게 좀 이렇게 조심해주고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지식을 좀 가져서 이제 아내 생일 되면 그 좋아하는 것 좀 해주고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좀 싫어하는 것은 좀 피해주고 그런 지식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지식은 복음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안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도 쓰여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기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동거하라.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남편들이. 연약하다는 뜻이 뭘까요? 연약하다. 아내들이 연약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막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이제 아내들이 너무 센가요? 이 연약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남편들보다 더 나은 아내들 대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왜 주시는 거냐? 아내들을 부르신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분은 돕는 배필로 주어졌어요. 아내들을 순종하는 위치, 복종하는 위치로 부르신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지만 그 아내를 부르신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의 부르심의 위치를 남편들이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예수님도 신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시죠?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늘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데 온통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세요. 남편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 좀 어떻게 안 해주는 거, 내 권위 무너지는 거, 나를 좀 섬겨달라. 이렇게 가는 거는 예수님 닮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의 권위는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는 삶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죠. 목소리 크다고 권위 생겨요? 제가 좀 손을 봐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권위적인 것처럼. 절대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귀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게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이에요. 남편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치. 귀히 여기라 이 단어는 보화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보화. 우리 보화 어떻게 여겨요? 그냥 맨날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막 닦아주고 만져주고 막 좋은데 막 해주고 막. 어떤 보화는 그냥 내 생명보다 귀한 보화.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랬죠. 우리를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이 귀히 여기셔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남편들도 아내를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이 귀히 여기며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하라. 그 아내가 그럴만해서? 우리 지난번에 살아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만해서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죽게 하듯.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남편들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도 이것을 알려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교회에서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듯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가장 귀한 보화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라. 그 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특별히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곧 베드로전서 3장 7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연약한 그릇인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무슨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러세요?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무르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성도로, 형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예수님 사랑. 부부관계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런데 그냥 교회는 교회고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부처럼 땅에서의 관계만 증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작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거기 뒷부분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뒷부분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 되도록 부르신 남편과 아내의 교제가 올바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그저 이 땅의 관계로만 맺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우리의 관계도 늘 돌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부터? 부부관계부터.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한몸된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특별히 가장된 남편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하세요.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녀들에게 관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저 세상 남편처럼, 세상 아버지처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남편의 책임이에요. 아내도 자녀도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거. 그러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믿음의 가장 남편인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을 가정에서부터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무엇보다 남편들이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과의 관계. 이제 6장 1절에서 4절에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관계에서도 주님으로 함께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이 이 모든 말씀의 시작점에 있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부부관계건 부모자식관계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가정에서도 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더욱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하시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적용이 된다고요? 교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써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남편들 그리고 아내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시고 영원한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는 복된 부르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복음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낮아지신 그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의 권세를 내세우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증거하며 남편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내된 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